문화가 있는 수요일 밤까지 문화로운 생활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할 예술은 뮤지컬 빨래와 라디오 오늘 예술 한 잔입니다. 오늘 예술 한 잔 같이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예술 한 잔은 여러분의 일상을 즐겁게 해줄 문화 이벤트를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DJ 차린,
DJ 융디가
여러분께 매주 두 개의 문화 이벤트를 모아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또 어떤 매력이 있는 문화 이벤트를 들고 왔는지 궁금하시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에 앞서서 방송 청취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융디님이 알려주시겠어요?
네. 본 방송의 경우 PC로 청취해주시는 분들께서는 yirb.연세.ac.kr에서 지금 바로 듣기를 클릭해주시고, 스마트폰으로 청취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열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 부탁드릴게요. 사운드클라우드와 팟빵에 YIRB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열배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작권 문제로 다시 듣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음악의 경우 사운드클라우드에 선곡표를 올려놓겠습니다. 더불어 열분, 이번 학기 안전하고 즐거운 방송을 위해 마이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모든 DJ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열비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우여곡절 많게 오늘 방송도 시작해봤네요. 여러분 근데
네. 저희가 인스타 아이디로 댓글을 읽으면 될까요?
네.
그럼 되겠죠?
네.
소니스유 님이 어떻게
소니스유 맞죠? 네.
저도 언젠간 이런 방송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멋져 멋져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시도를 하려고
그러게요. 우리 어쩌다 보이는 라디오를
어쩌다 맞아요. 보니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 약간 원래부터 뭔가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긴 했어요. 이 보이는 라디오 어쩌다가 이렇게 급하게 시작하게 됐지만 저는
근데 저희가 되게 지금 이렇게 가로로 보이시죠?
우리 세로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게 나아요?
이렇게 하는
세로가
게
나아요?
나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아 좋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야 되겠네.
다닥다닥 붙여봐.
거리두기 실패.
아 너무 좋다. 자, 아 이것도 괜찮다고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해봅시다.
네네네.
약간 그거 같아요. 딩고 라이브.
아 좋다 좋다. 세로 라이브. 좋다,
이거 좋다. 근데 시간 제한 있는 거 아시죠? 빨리
아,
해야 돼요. 네.
아 그렇구나.
인스타 라이브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아니 우리 이렇게 오늘 옷을 이렇게 두 개를 원색으로 맞춰 입은 약간
그러니까
그룹 와이드 그룹이 된 것 같아요.
오.
그렇지 않아요?
인제 메인 보컬 해주세요.
아 매복 기기?
아 오케이.
네 그러면은 자. 오늘 예술 아 오늘 근황 토크 먼저 해야 되는데
근황 토크는 네. 오늘 이 방송을 네. 틀게 된 것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 그 시간도 늦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볼까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 이제 막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 막 이제 막 아니 막 방송이다 막 이러면서 홍보도 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방송을 하려니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맞아.
고장 완전 처음 보는 메시지를 막 내보내면서 막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하다가 저희가 알게 됐죠.
그쵸.
그 인라이브라는 저희가 방송을 내보내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가 점검 중이어서 무려 48시간 동안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점검하는 기간에 저희만 유일하게 방송을 해가지고 저희만 이렇게 피해자가 됐어요.
피해자인가요?
아니 어쩌면 제가 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맞아요. 있죠. 어쨌든 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알게 된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맹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맞아, 맞아. 저희가 이건 장비 탓이 아니고.
맞아. 이게 진짜, 아니, 근데 정말 잘못이야. 장비 잘못. 아닌가요? 아, 뭐야?
서버 잘못.
아, 그래, 서버 잘못.
맞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라이브를 틀게 됐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방송에 들어가 봅시다. 먼저 마지막 술을 네. 소개할 차례인데요. 융지님이 소개해 주실겠어요? 아,
네. 오늘 예술은 저희가 준비한 술은 소맥인데요. 소주 플러스 맥주인 거 아시죠? 네, 저희가 그동안 맥주도 소개하고 소주도 소개하고 심지어 그 전통 소주까지 소개해가지고
맞아.
이것저것 소개 다 해드려가지고 다른 술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오늘 진짜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정말 이 서울 변두리에 사는 그런 서울 사람들의 서울살이 이야기라서 뭔가 비싼 술이나 양주 같은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결국에는 소맥을 가져왔고, 왜 가져왔냐면 세상 살이가 좀 이렇게 힘든지 비싼 술이나 맛있는 술도 찾을 수가 없을 때, 또 빨리 취하고 싶을 때 마시는 게 소맥이잖아요. 그래서 아닌가요?
소주는 맞아, 맞아. 네,
소주는 독하고 또 맥주는 맛있지만 취하지를 않고 이러니까 소주를 소맥을 먹게 되는데, 물론 차린 맥주는 맛있지만 취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니,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잠깐 이거 진짜 타임 아니 여기 그리니스 셰프님도 자꾸 저를 자극하시는데 자극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 10대1로 타면 먹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먹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정말요?
아니 열폭하는 거 보니 진짠가 보네라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막 참여를 네. 해주시고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소맥을 가져왔는데, 소맥이 이제 도수, 소주는 도수가 한 17에서 18도가 되고 맥주는 5, 6도쯤 되는데, 이거를 섞어서 먹는 음료인데 이제 섞어 나면은 10도 내외가 된대요. 근데 소주만 마시는 것보다 소맥을 마실 때 더 빨리 취하게 되는데, 도수가 더 낮은데 더 빨리 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소맥의 그 도수가 그 인간 몸에 알코올이 가장 잘 흡수가 되는 도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주를 먹었을 때보다, 더 센 술인 소주를 먹었을 때보다 더 빨리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맥주랑 또 섞으니까 소주 역한 맛도 좀 덜 나고, 그럼 약간 서민적이면서도 그 약간 애완을 잘 담아낸 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연을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 저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익사이티드 히님이 아하 거의 알코올계 이온 음료군요.
맞습니다.
이온 음료라고 하니까 되게 건강한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린셋님이 비가 와서 동동주를 기대하셨다 했는데 저희가 동동주는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저희 방송 다 안 들으셨군요. 센스 부족이라니.
아하 해줬어. 아하.
질문 뭐 하시려고 했는지.
아 그쵸.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네. 여러분 혹시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픈런.
뭐죠?
오픈런, 이게 공연이나 전시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공연만 해도 뭐 대극장, 소극장 뭐 여러 가지 라이센스, 창작 뮤지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공연이나 전시 기간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크게 오픈런, 리미티드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리미티드런은 공연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보통 우리가 즐기는 공연이나 전시가 다 해당이 되고요. 오픈런은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없고 기한이 없이 쭉 공연을 올리거나 전시를 진행하는 그런 문화 이벤트를 오픈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표적인 오픈런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뮤지컬 빨래입니다.
네, 아니 오늘 이 방송, 라이브 방송을 키니까 이 차링에 이 손짓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머 세상에.
차링이 진짜 손짓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만 맨날 웃어요, 옆에서. 맨날 이러면서 손짓을 아무도 안 보는데.
지금 청취자분들 항상 하실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지금 열심히 손짓을 하고 있는데 차링이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많이 만나볼 수 있겠네.
좋아요.
방금 또 손짓해서 지금 생각이 났어요.
아까 동지유님이 그 뭐죠? 상시 오픈인 것?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아요. 상시 오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맞죠, 맞죠. 오픈런. 상설 매장
아니 거죠? 약간 그리니스 햄님이
불만이 많으신 화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MBTI 네. 방송할 때도 바라한테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이 계셨거든요.
왜요?
바라한테 자꾸 그 바라 화내는 거에 이렇게 뭐 바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라를 자극했던 분이 계세요. 약간 그 동일 인물이신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넘어가도록
관심이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빨래에 대해서 네. 이제 기본적인 정보부터 네,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빨래는 2005년, 무려 2005년에 시작된, 여러분 2005년에 몇 살이셨어요? 저 2005년에 시작이 된 무려 15살 먹은 공연인데 그래서 이 2000년대의 소시민들의 일상을 표현한 뮤지컬입니다. 제11회 한국 뮤지컬 대상 작사상 및 극본상, 제4회 뮤지컬 어워즈 작사 작곡상 및 극본상을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일본에서도 이 발레 라이센스 버전으로 공연이 올랐는데 2005년 이제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쵸. 2005년 초연 당시에는 1시간 30분이었는데 그 공연 시간이. 근데 이제는 2015년부터는 2시간 40분으로 늘어났고 삽입곡도 넘버들도 원래는 7곡이었는데 18곡이 됐고 그리고 극 중에서 심지어 사용된 월세도 올랐대요. 그래서 월세가 보증금 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8년도부터 500만 원으로 올라간 이런 약간 그런 시대의 상황을 좀 반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막 엄청 많이 바뀐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비슷한데 약간 디테일이 그쵸.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오늘 그 공연 봤는데 에어팟도 나오고요.
맞아요. 막 스마트폰도
그 제로페이도 나오고요.
카카오로 보내줘 뭐 이런 말도
맞아요.
나오고.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찾는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줄거리 소개 차링이 해주시겠어요? 네.
아 이게 사실 줄거리라기보다는 되게 여러 사람,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복작복작 거리면서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인물을 말씀드리면 나영이라는 인물이랑 솔롱고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나영은 강원도 강릉에서 살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려고 서울에 온 5년 차 된 27살
청년이죠.
청년이에요. 그리고 솔롱고는 그 옆집 옥탑방에 사는 몽골에서 온 공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청년인데요. 이 둘이 이제 빨래를 널려고 옥상에서 자꾸 마주치다가 이제 친해지면서 그런 사랑이 싹트는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나영이의 집주인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제 좀
억척스럽고
약간 욕을 잘 하는데 그만큼 따뜻한 그런 아시죠?
욕쟁이 할매.
근데 츤데레인 욕쟁이 할매. 네, 이 할머니가 빨래를 하면서 그 화가 나는 거나 우울했던 걸 푸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연이나 이런 게 밝혀지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약간 이런 뭐죠? 서사가 펼쳐지는데 이게 왜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또 좀 스포일러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극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영이 옆 방에 사는 부부라고 해야 되나? 부부는 아니고 연인이 있는데 그중에 그 여자분의 집이 있어요. 그 사람이 희정엄마라고 나오는데요. 희정엄마와 희정엄마의 연인인 구씨가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그 외의 이웃들이 복작복작 살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대 세트도 그렇고 되게 약간 서울 변두리의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거 사실 그 뭐로 그냥 갔을 때는 막 이렇게 약간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약간 원미동 사람들 같다는 생각. 원미동이 서울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니셉님이 최근 개정 국어 교과서에도 빨래가 나와요.
진짜요? 우와 대박. 진짜 성공했다. 빨래.
근데 그럴만하지 않나요? 성공이다. 저희 오늘 본 게 5026회 차 빨래 공연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벌써 5000번이 넘었으니까 매일매일 해도 5000번 채우려면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요. 365.
진짜 오래됐죠.
그리니쌤님이 원미동 너무 올드한 작품 아닌가요?
지금 없나요? 교과서에? 원미동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세대가 갈리나?
그러니까요. 이 갈등을 조장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네. 이게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빨래에 또 참여를 했었어요. 빨래에 되게 많은 배우들이 참여했지만 그중에 제가 정문성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 혹시 아시나요? 거기 예능에 나와서 빨래 그 공연에 특별 출연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정문성 배우가 불렀던 참 예뻐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빨래에 나오는 참 예뻐요 듣고 왔습니다. 동주님께서 극적으로 부르지 않아도 너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요. 네. 정문 선배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정문성 배우님이 하신 거 못 봤는데 이거 보니까 또 다른 색다른 맛이 있네요. 색다른 맛?
하시면 저는 무조건 보러 갈 거예요.
정문성 하시면
1열에 무조건 1열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런가요?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섬세한 감성이 있으시죠. 맞아요. 정성 맞아요. 배우님은
그진 약간 그 진국스러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첫 번째 비하인드는 학생 공연이라는 카테고리로 들고 왔는데요. 혹시 빨래라는 작품이 학생 공연이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게 200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작품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학생 공연에서 그 비롯된 귀여운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주인공이 나영이잖아요.
네.
근데 이 나영이 원래 나영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나영의 역할을 맡았던 당시 학생의 이름이 나영이었대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이름도 나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아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은 그냥 이거에 계속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렇죠.
좋다.
너무 귀여운 비하인드인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근데 이 학공을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만들기가
그러니까요.
쉽지 않잖아요. 사실 학생 공연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대학로에서 지금 제일 장기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이 되니까 사실 저희가 막 저희는 졸업 논문을 쓰진 않지만 저희가 졸업 논문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그 졸업 논문이
말도 안 돼.
학술지에 실리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졸업서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런 학공을 만들었는지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확 와닿는데요?
그쵸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좋다.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고 빨래 영상을 찾아보다가 어떤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는데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큰 위로를 주는 게 아닌가. 어떤 권위의식이나 어떤 꼰대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담담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따뜻하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쓴 댓글 봤는데 공감이 많이 됐어요.
맞네요.
그렇죠? 이게 연출과 각본을 맡았던 추민주 씨는 연극원 연출과 졸업생이셨고 작곡을 담당하신 민찬홍 씨는 음악원 작곡과 졸업생이셨다고 해요.
진짜 완전 학생.
그렇죠. 두 분이서 그냥 이렇게 친하셨대요. 저랑 융디님이랑 친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친하다가 같이 졸업 공연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뭐 뮤지컬 만들 수 있죠.
만든 거라고
차라리 연출하면 되잖아.
어머나 하는데
실력을 좀
동주님이 잘은 모르지만 원작자분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라이센스 수익이 엄청나게 있는데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수익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어. 수익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갑자기
약간 생각하긴 했어요.
갑자기
와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하긴 했죠.
의욕이 불타.
찬이
뭐 하나 만듭시다. 열배서 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아 뭐 어쨌든
네.
세속적인 시선
이라고 동주님이 해주셨어요.
그 민찬홍 작곡가님도 이게 오히려 학생 때여서 겁이 없이 겁 없이 그냥 했다고 뮤지컬 음악을 만드는 게 어려웠지만 겁 없이 했다고 해서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네. 제가 자꾸 눈을 돌리는데 대본을 읽느라 돌리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다 이해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전 이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추민주 연출님이 각본을 처음 쓰시게 된 계기가 실제로 한유종을 다니실 시절에 옥탑방에 사셨대요. 근데 이 그 극처럼 건너 옥탑방에 사는 옆집 남자가 말을 걸었대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걸었겠죠. 근데 그때 너무 당황해서 아 네 날씨가 너무 좋죠 이렇게 넘겼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진짜 나영이랑 솔론과 그런 장면은 그런 어색한 대화로 첫 만남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계기로 속에서 내적 친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빨래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언제 빨래를 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던 게 하나의 그 본인에게 하나의 쉼표 같은 순간이었다고 해요. 빨래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 그런 걸 이야기로 한번 써보자 해서 쓰신 게 빨래라고 합니다.
흥 슬퍼서 생 풀었군요.
언제나 그렇듯 뭐 이런 걸로 극을 쓰신다고요? 하는데 극을 쓰죠. 그래서 또 이제 방이라는 공간이 또 그 빨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사용이 돼요. 다들 이렇게 이런 옥탑방이나 뭐 그런 동네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방이 또 중요한 소재인데, 이게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방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 이런 거를 해서 방을 찾아 헤매는 게 굉장히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투민즈 연출이 돌이켜봤을 때 빨래였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리터럴리 이 몸을 일으켜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몸을 일으켜서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마음도 홀가분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몸이 먼저 움직이다 보면. 그런 식으로 빨래라는 그런 노동이 쉬지 않고 널고 개고 옷장에 넣고 다시 빨고, 이런 과정이 뭔가 새 옷을 꺼내 입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의미를 좀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빨래와 방을 연결시켜서 이제 뮤지컬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빨래같이 그런 집안일을 하다 보면 뭔가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휴식인 것 같아요. 뇌의
휴식. 아, 맞아요. 뇌의 휴식.
몸은 너무 힘들지만.
맞아요.
몸은 힘들지만.
근데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뇌가 쉴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러고 뭔가 집안일 같은 거는, 내가 진짜 급한 일 같은 거는 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과제가 있으면 과제가 뭐 당장 3시간 뒤에 마감인데 빨래를 할 수 없잖아요.
아, 그쵸, 그쵸.
빨래 한다는 건 일단 그런 급한 일들이 끝난 다음이라는 뜻이니까 뭔가 좀 뭐랄까 이렇게 환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잠깐이나마 좀 일을 물론 하고 있지만 좀 정신이 쉴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갓 빤 옷을 넣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섬유유연자 냄새가 상쾌하잖아요.
아, 그럼 다운이양.
네. 어쨌든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장기 공연을 하다 보니 대본 내용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투민즈 연출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부당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노동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큰 얼개를 바꾸지 않고 그냥 쭉 갖고 가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네. 왜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효한 걸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아 근데 이게 15년 만에,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15년 동안 계속 되는 거 정말 문제가 많지만,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또 그런 데서 오는 계속 반복되는 뭐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보면서, 근데 이게 제가 그 연구를 본 게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다시 약간 디테일 같은 걸 수정을 하신 건지, 원래 작품이 그렇게 나온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서 네. 말씀하신 그 뭐 거기서 솔롱고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빚을 많이 줬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실제로 불법, 아니 불법이 아니라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에 오는 그 중개하는 회사가 있는데 되게 그 많은 돈을 그 요구를 한대요. 근데 그래서 그걸 빚을 지고 한국에 오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데 한국에 엄청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그쵸.
엄청 고통스러운데 일단 그 빚은 갚아야 되고 가족들한테 돈 보내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그 연구에서 말하는 게 아직도 정말 유효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안 변한 건지는 확인이 안 됐네요.
그렇죠. 아무튼
어쨌든 유효하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좀 신기해요.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로 깊은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었는지.
일상적인 소재죠.
네, 일상적인 소재로 되게 사실 어떤 누구에게나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수험생이든 그렇죠. 대학생이든 그렇죠. 취준생이든 취업을 했든 아직 학생이든 뭐 퇴직을 하셨든. 모두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스토리를 어떻게 졸업 공연으로 썼을까 싶더라고요. 사실 글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졸업 공연, 학생 공연을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이 빨래에 출연하는 캐스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빨래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5,000회가 넘는 공연을 했어요. 저희가 봤던 게 5,026회라고 그랬나요?
맞아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장수하는 공연인데 이 극이 오랜 기간 올랐던 만큼 극을 거쳐간 배우도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명의 솔론고가 있었고 20명의 나영을 포함해서 총 123명의 배우가 뮤지컬 빨래를 거쳐갔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국공연에 1인 다역을 맡는 배우들도 있어서 저희 총 8명의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빨래의 그런 클래스가 수액이 드러나죠. 그래서
드러나죠.
이 배우들 중에서 주목을 할 만한 배우들이 몇몇 있었는데 저는 사실 원래 뮤지컬 덕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대중 저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이 알 만한 그런 이름들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그 소주 한 잔으로 유명하신 임창정 씨 있잖아요. 임창정 씨가 빨래를 거쳐갔어요.
진짜요?
네. 임창정 씨가 솔롱고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땐 제가 몰랐을까요?
그게 바로 2009년이었기 때문이죠. 2009년에 몇 살이셨죠?
14살이었죠.
그래서 연강홀이라는 엄청 큰 대극장에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임창정 씨가 솔롱고 역할을 맡아서 화제가 됐고 이때 그래서 방송국에서 방송도 해주고
아 너무 감미로웠을 것 같아요. 임창정의 솔롱고.
근데 진짜 애환이 묻어났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욕도 너무 찰떡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당시에 뮤지컬 그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있었다고 해요.
뭐죠?
2009년에. 그럼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홍광호 씨가 2009년 이 그 빨래에 솔롱고로 또 출연을 하셨었다는 겁니다. 홍광호 씨는 진짜 뮤지컬계에서 정말 톱톱톱 배우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미 오페라의 유령을 하셨었고 그리고 지킨의 나이도 하셨었는데 근데 이 빨래라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작은 공연? 비교적 그쵸. 규모가 작은 공연에 출연을 하셔서 뮤지컬 덕후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원래 지나간 캐스트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2009년에 그 출연을 했었는데 2016년에 또다시 빨래의 솔롱고 역을 맡아서 팬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았었어요.
2016년이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때는 심지어 그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도 홍광호 씨 엄청 막 대작들 막 엄청 많이
엄청
했어요.
뜨셨죠.
막 팬텀도 하고 오페라 유령에서 팬텀 역할 맞아가지고 막 엄청 화제되고 막 이랬는데 미스 사이공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빨래에 출연을 해서 어쨌든 큰 화제를 불러보았죠.
티켓팅이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물론 공기 중으로 사라져서 생각을 안 들으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그 7화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실기로운 일사생활의 도재학 역으로 출연을 하셨던 정문성 씨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5년 동안이나 빨래에 출연을 했었어요. 저희가 방금 틀어드린 그 넘버도 정문성 씨가 출연을
맞아요.
하셨는데 정말 어쨌든 이렇게 롱런하는 공연인 만큼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거쳐갔다는 사실 저의 비하인드로 들어가 봤습니다.
네, 동주님이 유튜브에 임창정 씨 빨래 영상 있을 거예요. 완전 옛날 느낌.
있습니다.
저 또 두 배우를 추가하고 싶은데 해도
어떤,
될까요?
네, 그럼요.
그 기생충으로 엄청 유명해지신 이정은 배우님도 주인할매 역할로 나오셨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익순이라는 캐릭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극 중에 조정석 님의 동생으로 나왔던 배우도
저 알아요. 그 군인 역할.
저보다 융디가 제스처가 훨씬 다양한데요. 그 익순을 맡았던 그 배우님도 나영을 거쳐가셨다고 해요. 정말 맞아요. 많은 배우들이 거쳐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작품성을 인정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배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비하인드로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 비하인드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과 토킹 토킹 하려고 들고 온 비하인드예요.
네, 어떤 비하인드인가요?
이게 우리들의 서울살이인데요. 뮤지컬 네. 빨래가 서울살이를 하는 여러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서울살이 다시 말씀 서울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여러분 댓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토킹토킹
네.
컨버세이션이니까.
네. 차링의 서울살이는 어땠어요?
저는 이 빨래 이게 나중에 제가 선곡해온 노래인데 서울살이 몇 행가요라는 넘버가 있어요. 네. 그 넘버를 들으면 이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거든요. 네. 이게 가사가 언제 어디서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하나요? 잃어버린 꿈 어느 방에 두고 왔나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제가 거쳐갔던 방들이 생각이 나요. 저도
많은 방들 거쳐오셨다.
꽤 이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 뭐 서울살이 6년 이사 뭐 7번째 이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하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자주 하진
않았는데
네. 네. 그린이쌤님이 차링이 방에 두고 온 꿈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궁금해.
정말
방에 두고 왔나요?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잃어버린 꿈이라는 게
아 진짜 잃어버린 진짜 거예요?
진짜
맞아요. 잃어버려서 뭔지 기억 안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그린이 쌤님이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방이 또 있는 게 아닌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정신 차려야 돼. 뭐라고 물어보셨는데
정신 차리세요. 차링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기숙사가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기숙사.
아 고등학교 기숙사.
저는 그 고1 때부터 서울에 와 있었거든요.
멋진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아니요. 해보니까 올해로 서울살이 9년 차예요.
아
꽤 됐죠.
빨리 출연하실 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꽤 됐죠.
울살이 9년.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등학교 기숙사였던 것 같아요. 제일 네. 생각도 많았고 제일 울기도 많이 울었고 뭔가 고민도 많았고 그런 거라서 고등학교 기숙사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방이라고 하면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온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서울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본가, 제가 본가 통영인데 통영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향은 통영이라고 생각 본인이 안 하나요?
고향은 통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해외에 나갔을 때를 생각하면 이제 그냥 서울에서 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또 막 아기 때 막 6살, 5살 때 막 했던 기억보다 내가 20살, 21살 그쵸. 때 했던 시절이 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내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저는 사실 제가 지방 사람이라는 걸 좀 잊고 살아요.
이게. 근데 차는 진짜 안 지방 사람 같아요.
아 감사. 네. 아 감사해야 되는 건가?
그린이 쌤님도 오히려 아 뭐야 차링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신다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야 네. 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진짜요?
네.
왜요?
이게 이거 약간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저 원래 그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사투리를 썼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왜 이런 편견이죠. 여자 사투리 쓰는 여자가 귀엽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제가
네, 그런 거 있죠.
말만 하면 제 친구들이 다 웃었거든요.
까르르
웃었어요. 사투리 쓸 줄 압니다. 그린이 선생님 사투리 까먹은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사투리 아주 잘 씁니다. 근데 그 제가 말만 하면 웃는 거예요. 친구들이 처음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다들 막 귀여워해주고 뭐 따라하고 뭐 이런 그게 저는 싫지 않았어요. 왜냐면 처음 온 지역에 처음 들어간 학교에서 관심을 어쨌든 받는 거니까.
맞아요. 혼자 근데, 가면 얼마나.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시간이 가도
그게 벗어나질 않.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그러니까 보는군요.
제 말보다 그 뭐라 그러죠? 그
사투리.
기호. 제 기의보다 기표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도 관심 없다고요. 그런 기호 기의 같은 거.
그러니까 제 말의 의미보다 제 억양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가 저는 적응하느라 살아남으려고 적응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그런 제 말보다 제 억양에 관심을 주는 게 좀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외감을 느껴서 좀 더 그냥 아예 이방인으로 저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고치려고 노력을 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링을 처음 봤을 때는 이미 차링이 사투리를 고친 상태여서 제가 네. 사투리 안 쓴다 생각했나 봐요.
그쵸. 근데 전 집에 가면 사투리 있어요. 언니만 만나도 사투리를 씁니다. 제 사투리를 본 친구들이 사실 대학에서는 몇 명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저도 못 봤어요.
그쵸. 제가 전화를 해야.
안 친한가요?
아니 아니요.
슬프네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빨래를 네. 보면 저는 제가 이방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때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진짜 아등바등 노력했던 그 시간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서 뭔가 기분이 되게 오묘해져요.
네.
뭔가 그 저한테 서울이 어떤 공간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OVO 언더바 영 님께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투리 고친 거 대단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 시절이 있었군요. 저는 사투리 처음 봤을 때부터 사투리 안 써서 원래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써요. 네. 써요. 그리니 쌤님이 차링 서울 한 문장으로 표현 아 네.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해주세요.
서울을 한 문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아, 안 돼요. 지금 당장
그 다음 거부터 해볼게요. 통영과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했을 때 통영엔 바다가 있죠.
아 헐 대박.
통영 바다가 있.
그리고 통영식 축제도 있잖아요.
아 그쵸. 통영 국제음악제라고 여러분
엄청
올해는 취소됐지만 다음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 오세요.
욕지도 연화도 가보셨나요? 해주셨는데.
욕지도는 가봤고 연화도는 못 가봤어요. 소매물도는 가봤어요. 굴은
아 진짜 통영 사람 같다.
아, 저,
너무 신기해.
아, 저 통영 사람이에요.
통영 사람 아닌 것 같아서 차링. 너무 서울 사람 같아요.
그 굴은 제가 먹으면 아주 심한 식중독에 걸려서 굴은 아예 못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답할 시간 대답을 생각할 시간을 안 주시.
이제 대답할 시간 됐죠. 서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
저 지금 계속 말만 말했잖아요.
그거 말하면서 이게 주주 듀얼로 생각해야죠.
아 근데 서울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주절주절 한번 표현해 보세요.
주절주절
긴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너무 동경했었고 너무 상처도 많이 받았던. 근데 떠날 수 없는 도시인 것 같아요.
약간 애증이네요.
아 지금은 그 증 단계가 다 사라져가지고.
약간 극복 성장하셨군요.
그냥 아예 여기에 일부가 된 느낌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이제 서울에 사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또 이걸 이제 대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나 스스로 든다는 건 누군가 처음 올라온 사람에게. 나 또한 서울 사람처럼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멋지네요.
그때 들더라고요.
따뜻한 사람.
그런 네 아니 서울 사람들이 다 상처를 준다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서울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지방에서 올라오면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는 지방에서 올라오면 서울 악센트가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오는 같은 말을 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소외감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듣고 되게 놀랐는데 이제 저는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 뭐 고등학교 때 그거 배우잖아. 표준 발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뭐 서울 사람이니까 그게 그냥 바른 발음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에서도 그걸 똑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그냥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기가 말하는 말이랑 완전 다른 발음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뭐 예를 들면 광주 사투리를 썼을 때 정확한 발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의 발음을 배워야 된다는 게
그쵸 서울
왜냐면 평소에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도 사실 사투리잖아요.
아 그쵸 그쵸
우리가 표준어로 지정한 거지.
그쵸 그쵸 서울 말을 그걸로 지정.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갈 때 아빠 나 서울 이제 고등학교 그 붙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빠가 저한테 가서 친구들한테 뭐 왜랑 그러니까 오 이랑 우 에랑 질문 왜 그래 할 때 왜 발음 있잖아요. 오 에
다르게 써요? 근데 다 똑같이 그거 쓰잖아요.
아빠가 그 서울에 사실 시절에는 다르게 쓰셨어. 그래서 너 친구 사귀면 그 발음 구분해 보라고 하라고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왜는 왜고 왜는 왜인가? 무슨 말? 저는 진짜 모르겠네.
저도 중학교 때 표준 발음을 배울 때 서울 사람들은 다 구분해서 쓴다고 배웠었거든요.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데.
근데 올라오고 나서 아니라고 한 거 알았었죠. 융디의 서울살이는 어떤가요?
제 서울살이요? 저는 일단 이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쵸? 제 인생의 90% 이상을 서울에서 네. 살았어요. 제가 1학년 때 그 송도에서 기숙사 생활했던 8개월이랑 제가 뭐 외국 뭐 교환도 가고 이거저거 했던 거 다 합쳐서 4개월 해서 총 1년을 서울 아닌 곳에서 살았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90%가 아니라 99% 아닌가요?
그래서 이 서울살이가 뭘까? 네, 그거가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서울 출신들 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다 지역 기반으로 학교가 배정이 되니까 서울 네. 출신들밖에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대학에 오면서 이제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 만날 기회가 생겼죠.
그쵸.
근데 이게 서울이라는 게 그 서울의 이미지가 다들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눈 뜨고 코 베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냥 저도 서울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서울이 저는 그걸 서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
근데 이제 서울이 사실 엄청 크거든요.
엄청 다른 크죠.
나라들의 수도에 비해서도 되게 커요. 그래서 단순히 약간 하나의 이미지로 재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수도나, 막 수도, 도시, 되게 냉정하고 매몰차고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는, 알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이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그런 권력 관계가 드러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뭐랄까, 되게 번화하고 복잡하고 뭔가 뭐 약간 부촌? 그런 곳들의 이미지가 강하게 두드러지는 이유가 그쪽으로 향한 그런 권력 관계가 서울 안에서도 있고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가끔씩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친척집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농활을 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서울과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네.
왜냐면 서울에서도 약간 이렇게 신촌이나 강남처럼 대학 가거나 엄청 번화한 거리거나 이런 지역들이 거의 정말 소수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보통 주택가나 뭐 물론 그런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 같은 지역도 있지만 그냥 사람 사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서울의 이미지는 항상 그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그런 지하철역 사람 엄청 많이 다니고 이런 이미지고 그리고 제 뭐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가면 물론 광역시이긴 하지만 거기에 오히려 더 그냥 서울의 주변 변두리 지역보다 번화한 공간들도 많은데 약간 그런 서울만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고 약간 이런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속에서도 그런 중심부만 아니면 그냥 웬만한 시보다 사람 냄새 나는 곳 더 많고 사람들 간의 연대도 찾아볼 수 있고 다는고 생각했어요. 물론 집값은 진짜 비싸지만 집값은 어디든 다 비싸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니쌤님이 서울 안에서도 주변과 중심이 있죠. 근데 피부로 느끼는 게 조금 다르게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서울에 오면 더 서두르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서울에 오면 좀 서두르는 게 있어요. 약간 마음이 조급해져요. 서울에 오면 약간 그쵸. 뭔가 인심이 좋은 곳도 많지만 그게 뭔가 지방과는 좀 다른 느낌? 모르겠어요. 맞아요, 제가 거긴 진짜 집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근데 그 빨래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서울살이라기보다는 그냥
타지?
어른들의 타지에서 혼자 사는 어른들의 생활?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도 그 서울 하면 되게 바쁜 이미지가 저는 항상 있어서 저도 항상 나중에 내가
그 광화문에서 막 사람들 지나다니는
네, 근데 그것도 광화문이잖아요.
아 그렇죠. 광화문이죠.
아닌 공간들이 한 제 생각에 한 70%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70%마저도 너무 사람들이 많고 차가 많고 이래가지고 저도 그런 느낌을 항상 느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에 사니까 뭐 이런 게 뭐 배부른 소리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공간을 벗어나서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고향에 간다든지 여행을 갈 수는 있는데 뭐 제가 맘대로 맨날 여행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쵸? 항상 그런 뭔가 바쁜 공간 안에 있고 약간 이런 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도 그래서 갔던 거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진짜 힘들었던 게 저는 공간에 생각보다 애착을 많이 갖는 사람이어서 서울에서 제가 애착을 가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쵸. 서울 안에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서울에 집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있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니쌤님이 서울이라는 공간이 문화적인 다양성이 있고 열정이 분출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장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서울을 못 떠나요.
저는 서울에 중독되셨군요.
아, 전 도시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저는 진짜, 진짜 안 도시 사람이에요.
전 진짜 도시형 사람이에요. 진짜.
아, 그렇구나.
지방, 맞아요. 그러니까 시골형? 도시형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어, 외국어로 뭐 시티형, 컨트리형 이렇게 나누면 저는 무조건 시티.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진짜 있는 게 이 나이가 먹어서 뭐 은퇴를 하고 이제 서울에 꼭 살 필요가 없을 때에도 서울에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 아, 나는 안 그러면은 뭐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자기는 뭐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서울 너무 바쁘고 복잡하니까 우리 뭐 최소한 경기도라도 좀 가자.
경기도
했는데
좋죠.
했는데 아니라고 엄마는 이게 너무 편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꼭 도시에 나이 많아서도 꼭 도시 살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준님 전 시골형 유유자적형 홍대 기피형.
홍대 기피형.
아 저도 홍대 기피형이긴 해요.
아 근데 약간 그 감성 있어요. 저는 이 신촌 사람들이 이제 신촌도 네. 원래 엄청 번화했지만 이제 약간 홍대에 비해서는 덜 화풀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는 약간 그런 안정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요.
아, 저 망원동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너무 좋아죠.
저 망원동, 연남동, 연희동
너무 좋아.
삼청동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도 그런 데 좋아해요.
어,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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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뭔가 강남을 처음 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남을 처음 갔어요. 그때 친구가 같이 걔도 지방 사람이어서 같이 고속터미널 가서 버스 기다리자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강남을 놀러 갔거든요. 가까우니까. 그때 진짜 강남에 처음 딱 내린 순간 와 여기가 서울이구나 싶더라고요.
거기 진짜 서울이죠.
진짜. 아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서울이구나 이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서울이구나에서 왜 서울은 강남의 이미지로 대표돼야 되는가? 아닌 곳이 훨씬 많은데 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죠.
아, 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에게 서울의 이미지는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경복궁. 거기도 물론 번화가긴 한데
엄청 높은 건물들이 있고 약간
약간
경복궁?
네, 경복궁, 아~ 광화문, 삼청동, 인사동 그쪽 그쪽이 저한테는 서울의 이미지가 강해요. 네. 광화문은 집회의 성지인데라고 맞아요 맞는데 차림 아 사상이 그런 게 아니라
사상 저, 그런 게 뭔데요?
그 태극기 부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광화문 태극기 부대 말고 얼마나 많은
아 그렇죠 뭐 어쨌든
그 많은 집회들 중에서 굳이 태극기 집회를 떠올렸다는 거 아 물고 가시네
요거가
약간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 뭐 저는 뭐 검열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광화문
차이 사상 존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화문을 서울의 이미지로 생각한 게
괜찮아요.
아니 전 그 중학교 때 그 가족여행으로 서울에 와서 그때 아, 네. 처음으로 광화문에 가봤었어요. 보통 네네. 서울 그 전까지는 서울에 오면 무조건 롯데월드 이런 쪽이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광화문을 갔는데 그때는 집회가 없었고 옆에 그 이렇게 물이 막 흐르고 분수가 아니요. 그 광화문에 보면 여기 옆에 연도 이거. 이렇게 골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 물이 흘러요. 거기 물 흐르고 막 저쪽에 분수 막 나오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차가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마차 보기 싶었는데.
아 왜냐면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타보고 싶다고 아빠한테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탔거든요.
아쉬워라.
그 이미지가 좀 깊게 박혀 있어요. 약간 그런 활발한 되게 역동적이고 바이브런트한
바이브런트
그런 공간
국제고 출신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 그러면 저희 근데 원래 청취자분들의 서울 얘기도 많이 듣고 싶은데 청취자분들이 두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저희만 또
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네요. 저희 그러면은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다 보니 영상을 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서울살이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 가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서울생활을 떠올려보세요.
자, 봅시다.
안녕하세요.
빨리 와요.
계단 체크하고
알았어.
나요.
네. 빨래 뮤지컬 빨래 넘버 중 서울살이 몇 회인가요? 듣고 돌아왔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2부? 아, 3부인가요? 3부가 됐죠.
그쵸.
네, 3부인데 3부 시간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빨래를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럴까요?
해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한 줄 평가 별점 시간인데 먼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제 별점은 3.8점이고요. 한 줄 평은 세상 살이 힘들 때 위로가 되기를입니다.
평균이네요. 제가. 융디의 평일 별.
아니요, 저 높은 편이에요. 제 평균 3점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거 극 자체가.
그쵸, 3점 이하도 없었잖아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보고 싶은 것만 하니까 여러분께 좋은 걸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극 자체가. 저는 엄청 막 비판이 날카롭다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쵸.
그거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부당하거나 뭐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그게 중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막 신랄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이렇게 약간 뭐랄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죄송성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그게 스토리보다는 넘버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인상적이어서 막 애드립 같은 것도 뭔가 너무 찰떡인 게 많아서 이거를 배우들이 다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약간 15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좀 재밌던 거를 약간 축적한 게 아닐까라는 뇌피셜을 혼자 굴렸거든요. 어쨌든 되게 이렇게 뭐 서울살이 힘들고 막 이런 얘기지만 되게 그리고 유머 코드도 엄청 많고 그래서 진짜 위로가 되는 공연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린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평점이 4.3이고요. 오, 5점 네. 만점에.
4.3 학점 같네요.
와우. 받고 싶은 학점. 저의 한줄평은 세상의 모든 서울살이들을 위하여입니다. 저는 진짜 그냥 이 극이 진짜 서울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캐릭터든 아니면 어떤 가사말이든 대사말이든 내가 이입할 수 있는 문구가 많으니까 가서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따뜻한 위로를 받아갈 수 있는 극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아까 융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위로를 건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하하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저 울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저도 울었어요.
아 그래요? 눈물 흘리고 울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극이라고 생각해요.
막 근데 또 막 심파 이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심파 이런 건 아니고 되게 깔끔해요.
맞아요.
깔끔한 울음과 웃음.
깔끔한 울음.
네, 심파가 네, 없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TMI 시간을 넘어가볼까요?
그럴까요?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이 아니라 뭐죠?
too meaningful information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여러분이 직접 문화 이벤트 자리에 가셨을 때 유용한 꿀팁들을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찬이 먼저 꿀팁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네. 여러분 이게 빨래가 할인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이런 할인 혜택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정도로 할인을 많이 해주는 극은 또 오랜만이라서
별 핑계가 다 있죠.
저 이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 유스 할인이라고 40% 할인이 들어가는데 이게 96년까지 청년 할인이 들어가고요. 요즘 청년 네. 이게 성인 할인 해주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청년 할인을 해주고 이제 요즘 어려운 시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 힘내요 라는 타이틀로 30%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건 모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인 2매까지 되고요. 수요일 낮 공연은 원래 이거는 전 공연이 다 되는 거지만 수요일 낮 공연은 마티네 할인이라고 해서 낮 공연은 원래 할인이 들어가요. 평일 낮 공연은.
마티네가 뭐죠?
저도 사실 그 뜻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낮에 하는 그런 할인을
네, 말하는 보통 거구나. 보통 평일 낮은 다들 근무하거나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좀 예매율을 높이려고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30% 할인이 들어가고요.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꽃중년 40% 할인 그리고 역대 빨래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한테는 재관람 할인 40% 들어갑니다.
약간 홈쇼핑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할인 들어갑니다.
오늘까지 전화주세요.
할인 들어갑니다.
아 전화주세요. 아니, 이거 보라는 얘기죠. 제값 주고 보는 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값 주고 보면 바보일 정도로 할인 정말 많아요. 용지님이 들고 오신 TMI는 뭐죠?
제가 들고 온 TMI는 저희가 오늘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빨래 유튜브에서 빨래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네, 빨래가 지난 맞아요. 4월에 놀면 뭐하니에 방구석 콘서트에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넘버랑 이런 게 엄청 되게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정은 씨랑 정문선 씨랑 해가지고 비롯해서 많은 그 캐스트 분들에 관한 인터뷰도 유재석 씨가 직접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에서 더 깊게 알 수도 있고 되게 어쨌든 재밌어요. 예능 프로그램이라서 재밌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빨래를
네 이렇게 빨래를 마무리 해보고 이제 마지막 방송
근데 오늘 마무리할 게 맞아 마무리할 게 빨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를 마무리해야 돼. 이게 설한전을 마무리해야 돼 여러분.
맞아요. 이게 랩업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
맞아요. 랩업 시간.
랩업 시간.
네.
자 그동안 이제 어떠셨어요? 우선 이런 예술 방송 한
저는
소감이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늘 맨날 막 예술 문외한이라고 말을 해왔는데 막 콩밥 시간에도 그러고
근데 진짜 융디는 클 잘 알잖아요. 클래식 잘 알아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클래식 막 그렇게 다 알진 않고 저는 클래식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일부분 알지만 제가 앞으로 알아갈 부분이 더 많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약간 명언 인생살이 인생사
아니 왜냐면 내가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걸 뭐 발견할 게 없으면 좀 아쉽잖아요. 근데 클래식은 끝이 없어요. 양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서 저는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잘 모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니 잘
모르니까 잠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어서.
그리니스 햄님이 저를 또 이렇게 건드리시는데 융디님은 항상 겸손한 것 같아요. 차링은 항상 까먹고.
차링 뭘 그렇게 까먹었어?
제가 뭘 그렇게 까먹었죠? 잠시. 그리고 어쨌든 동주님이 융디 음대 한 분과 함께 클래식 방송 해주세요.
음대 분이 DJ로 들어오신다면 제가 어떻게 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과하면서 그렇다고요?
사실은 기억이 없어지는 건 저예요. 저 요즘에 진짜 기억이 없어지는 것 같고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누가 뭐 했잖아 이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쨌든 여러분 모두에게 올 수 있는 질병.
질병은?
네.
자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또 주제를 얘기하자면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문외한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막 예술을 뭐 일상에서 느끼면 되게 일상이 풍부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뭐 예술이라는 게 막 꼭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알수록 재미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참 그냥 뭔가 되게 어렵다는 인식이 많게 되고 그리고 뭔가 평론가들의 말을 따라가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재밌으면 좋은 거고 내가 봤을 때 재미없으면 안 좋은 거고 그런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 문화비평에서 딴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깨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는 막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부단히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예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예술이 되게 저는 옛날에는 비문학을 이 힘이 있고 예술은 그냥 약간 그냥 부차적인 거? 그냥 뭐랄까 그냥 내가 약간 도피를 하고 싶을 때 찾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술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되게 그런 예술 안에서만 머무르는 예술보다 참여적인 예술에서 오는 힘이 세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런 예술을 통해서 제 생각을 많이 나누고 싶어서 어쨌든 이 방송을 하게 됐었습니다. 잘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잘 됐죠.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런 방송을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열배서 이런 예술에 관련된 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워낙에 공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원래 사장 될 뻔한 아이디어였는데 융디가 있어서 살았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융디에게 감사해요. 인사를 전하고.
아이고. 근데 제가
신네요.
촬영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게 저는 그 저희가 처음에 방송 기획안 보고 콘텐츠 하잖아요. 할 때 네. 저는 제가 먼저 연락하면은 뭐 안 달가워 할 것 같은 거예요. 저를.
왜 그렇게 생각? 아니 저 친하게 생각하신 거 맞나요?
아
저랑 처음 본 사이 아니잖아요.
방송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아니죠. 저는 제가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다 연락을 했어요. 막춤도 그렇고 예술연단도 그랬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렇죠. 어쨌든 뭐 제가 가스라이팅 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와 같이 방송을 해줘서 융대한테 너무 고맙고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했어요. 융대한테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영화랑 공연이 좀 많이 비교가 되고 뭐 전시는 어떻게 보면 인스타 감성용 전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대중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영화랑 비교했을 때 공연의 가치가 너무 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전시도 사실 인스타그램용 전시로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평가절하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시나 공연을 좀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리적인 장벽을 느끼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볼 만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가격에서 비롯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맞아요.
그건 좀 맞아요. 사실 맞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모두 이렇게 물화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가격으로 그 가치를 매기는데
반대죠.
사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면 경쟁력이 없는 건데 오히려 가격이 높으면 경쟁력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 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뭔가 잠깐만. 그린쌤이 차링 막시스트인가요?
아니 진짜 극단에
왜 이렇게
극단은 태극기였는데 지금 막시스트가 됐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너무
여러분들이
재밌다.
그냥 이런 예술의 이런 심리적인 장벽을 조금이나마 허물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기획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저는 결론은 이런 방송을 해서 너무 좋았다.
아 저도 너무 좋았다. 사실 뭐 근데 뭐 저희 방송하면서 뭐 아쉬웠던 거나 뭐 느꼈던 거 이런 거 있어요?
아쉬웠던 거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죠?
그게 바로 그 거슬러 올라가서 리지 편에
네.
이거 진짜 정보가
얼마나 마음에 담아두신 거죠?
아 이건 약간 그러니까 작품에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말을 못해서 근데 이미 리지는 끝났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마음에 담아뒀을까 몇 주 동안 무슨 내용인가요?
그 리지가 극 중에서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픽션이라는 얘기를
아 그래요?
해야 했어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여서 그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이런 아니 그린이 쌤님이 차링 나름 뒷끄리는 캐릭터라고 저를 또 책임감이 있는 거죠.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공연에 네. 대한 소개를 이렇게 제대로 짚었어야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요? 아쉬운 거? 7화 녹음
저희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할 거예요.
아 저희가 한번 녹음을 날린 적이
언젠가
있어가지고
언젠가 다시 할 겁니다.
그게 정말
저희가 둘 다 필요 네.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융디님은 뭐 미처 말하지 못한 거나 뭐 얘기하고 싶은 거나 아쉬웠던 게 있나요?
글쎄요. 저는 막 처음에 이거 기획했을 때는 되게 욕심이 많았거든요. 막 차잉한테 막 로댐스 연출 분들을 데려오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제가 그런 하나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예를 들면은 제가 말했던 전에 소개했던 에스미 카르텔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거를 주변으로 해서 그냥 배경 지식 같은 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되게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공연만 얘기를 해도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못했는데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비슷한 방송 하게 되면은 좀 더 깊숙이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맞아요. 저도 준비해보니까 막상 많은 내용을 못 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오디오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분량을 줄여야 되니까 저도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만큼 다 얘기 못해서.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제가 진짜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어서 내 공연보다는 음원이나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가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막 10만 원씩 주고 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저 보러 가야 되니까 가다 보니까 생각 외로 되게 그렇게 10만원씩 안 줘도 볼 수 있는 공연이 훨씬 많고 막 2만원, 3만원만 돼도 너무 양질의 공연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막 영화는 엄청 자주 보러 가잖아요.
그쵸.
근데 비슷한 돈을 내면은 훨씬 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영화야말로 진짜 집에 가서 보는 거랑 극장 가서 보는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둘 다 영화니까.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영화도 있지만.
그쵸 그쵸.
근데 어쨌든 가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에서 오는 감동이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많이 깨달았고
맞아요.
그 스펙트럼, 넓은 스펙트럼에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보 언더바 영님이 연극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연극도 연극이 정말 할인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2, 3만 원에 질 좋은 그러니까요. 연극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특히
진짜 그걸 몰랐어요.
그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국립극단 국립극단 이번에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 이거 올리던데 그것도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2, 3만 원이면 티켓 값이랑 팝콘 콤보 하면 그렇죠. 2, 3만 원이
그러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제 연극을 보러 가시는 것도 맞아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정말 막방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자 아, 그러면 이제 네,
그럼 정말 마무리를
그쵸.
해볼게요.
언젠간 다시 또 만나겠죠?
네, 저희 다시 만나요 꼭. 그러면 저희 엔딩곡 마지막으로 틀어드리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제 엔딩곡은 제가 영광스럽게도 준비를 했습니다. 엔딩곡은 이승열의 기억할게 라는 곡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저희 방송을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골라왔습니다. 오늘 예술 한 잔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던 만큼 저 뭐 촬영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예술 잘 알리시죠?
아니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방송 준비하는데 시간도 막춤보다 훨씬 많이 걸고 진짜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들였던 방송 잘 기억해달라는 의미에서 이승열의 기억할게 틀어드리고
불러달래요.
아직 안 읽고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 그런 거 읽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 마무리 정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마무리를? 다음 주, 원래 저희 마지막 인사가 다음 주도 예 뭐야
예술 한 잔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윤디가 노래하는 게 가장 깔끔한 마무리 것 같아요.
안 돼요 노래야 안 돼. 전 이 노래 잘 몰라요.
네 그러면 이승열의 기억할게 듣고 다음을 기약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예술 한 잔 많이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다시 예술 한 잔이라고 해볼까요? 좋은가요?
그래 좋아요.
언젠간 다시
예술 한 잔. 처음으로 난 돌아갈래.